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S강남 공동체 주관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 연합되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선별된 백성으로 택하시어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녀로 살게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정욕과 무력을 내려놓지 못하였고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기도, 말씀의 시간을 세상과 타협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옥 목사님과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노아의 방주같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서 거룩과 순결함을 잃지 않는 교회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믿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성지순례 여행 중이신 목사님과 모든 팀원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할 때에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순례배와 교회 하반기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강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송원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힘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의 묶임이 풀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며 영적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른 아침 우리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할 때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사도행전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완성이고 마무리이자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이 재림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그냥 제자들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전히 완수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신 이후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즉위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대로 다시 그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신 것이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해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본문 10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어 가시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더 이상 이 주님을 볼 수 없게 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더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 하늘을 주목하며 올려다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이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홀연히 사라지시기도 하셨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긴 하셨는데 또 다시 나타나시진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이 그냥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이 상실감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그 기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러한 복잡한 심정으로 제자들은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고 또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하고 멍하니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 뜻하지 않는 고난이 계속해서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단지 이 하늘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이 두 천사가 다가와서 중요한 진리를 오늘 상기시켜 줍니다.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든 다시 오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받았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자신들의 그 아픔과 고난과 그 수치에서 다시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큰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재림 신앙인데 우리에겐 이 재림 신앙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992년도에 이 10월 28일에 딱 시간을 정하여 놓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들을 모았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TV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된 이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 갖다 주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에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흰옷을 입고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온 국민이 보는 이 TV의 생중계가 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카운트다운을 하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기자들이 나오는 신도들을 붙들고 취재했을 때 그들이 하나같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건이 워낙 큰 이 종교 사기 사건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후로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광신도로 매도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신앙이 중요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조차 언급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 60여 명이 넘는 이 재림 예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 이 이단들은 또 이 미혹의 영들은 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한 이들의 그 말씀을 그들의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태양이 떠오를 때 보면 지구의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오심은 이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성령이 임하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초림은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죄인들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심판하는 심판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날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은혜의 날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보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림의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하루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 가장 이 확실한 명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가장 불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 생의 연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명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잠들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중세 유럽의 이 한 수도사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내일 다시 오신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말에 그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정원에서 씨를 심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도사의 대답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재림은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도 그 운동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근육이 우리도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내일 다시 오신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